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요한복음 2장 그 서두를 나누면서 그 가나의 잔치집이 예수님 내와 어떤 상관관계인가,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과 그 동생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 보고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게 상당히 훌륭한 지시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본문에 있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뭐 여러 면에서 참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은 어버이주일 설교 본문으로 상당히 적합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귀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이제 우리는 이 여섯 개의 물 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돌 항아리들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 때 사용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항아리들은 분명히 흠이나 있었을 그러한 항아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마도 구석 어디인가가 처박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들은 이제 혼인잔치 손님들이 눈으로 그것을 보지 않기를 원했겠죠. 저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항아리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요구하심으로써 그 가족들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돌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주들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우리는 이 포도주가 사람들을 취하게 했는지 또 취하지 않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그런 또 의심 섞인 바램과 또 뭐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빌미를 달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 알코올이 어땠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있어야 하는데 빠진 무엇인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혹여 하시지 않나요? 이겁니다. 결혼식에 신부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본문에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무슨 옷을 입고 있는가? 여러분, 신부라고 하면 결혼식에 있어서 꽃이잖아요. 가장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혼인예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신부란 말이죠. 목회하는 동안 참 여러 번 그 결혼식 주례를 해보게 되죠. 많은 신부들이 통로를 이렇게 통해서 이제 그 카펫을 밟고 이렇게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참 여러분 그 신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식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식장에 들어가면 하객들 중에 저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부가 들어오면 특별히 신랑이 들어와도 별로 이런 거죠. 그래서 신부가 그 결혼식에 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부는 얼굴을 자세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좀 숙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뭐 요즘 우리 자매들은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오신 그 하객들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싶어 가지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아니 그러기도 한데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보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부가 어디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기가 곤란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신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빈 물 항아리, 이것을 우리 가운데 좀 이렇게 관심 갖게 하고 초점을 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빈 돌 항아리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빈 항아리를 취하셔서 물로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그런 후 물을 떠냈을 때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들이 물을 떠서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위대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물 항아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흠이 나고 낡은 물 항아리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잘 띄지 않고 그래서 옆으로 밀려나야 하고 또 가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물로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신 후에 우리가 그것을 떠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기쁨의 포도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잘 압니다. 성령께서는 그 물을 취하셔서 각 개인의 삶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비록 제가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해도 저는 자주 이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 특별히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이 방송 매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항아리가 되어서 이 항아리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셨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하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가져보는 겁니다. 저는 그저 낡은 물 항아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있는 그 말씀을 조금 떠내어서 주었을 뿐인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것을 떠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아마 예수님의 고향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회당으로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실 때 그들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때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처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시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에서는 아마도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버나움을 사역의 본부로 삼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찬양 함께 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전국 종치네 먼데제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진리 마중 나가서
이름 저식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사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흙에 앉아 화목하도다. 죄의 종교자를 놓아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참여하도다. 오늘 귀한 영혼 거듭났으니 기쁜 소식 전파하여라.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하늘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본부가 된다라고 찬양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이 가까우시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지명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출발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셨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요한이 이 연회를, 즉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더 이상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의 유월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유월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참 의미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의미 없이 단지 지나가는 의식으로 단순한 종교적인 명절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유월절의 상징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되어졌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희생양이 되는 건데 그 의미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유대인의 명절로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처음 회에 아마 그 뒷부분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거든요. 주님께서는 4월 14일경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요한이 지명과 시간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 번 행하시게 되는데, 한 번은 사역의 시작되었고 또 한 번은 사역의 마지막 때에 행하시게 되는 겁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짐승들과 비둘기들을 팔고 돈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돈 외에 어떤 종류의 돈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고 참 꽤 흥미있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다른 종류의 돈도 사용되어지거나 받쳐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돈 바꾸는 장소가 있었고 이 때문에 동전을 교환함으로써 그 관계자들은 이득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은 이런 조직을 갖고 있었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종교를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이사의 초상이 있고 이교주의가 새겨진 로마 화폐를 가져다가 그것을 성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경배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들은 큰 화폐를 작은 것들로 바꾸었던 것이죠. 그들은 종교를 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값싸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돈을 너무 강조하지도 말고 구걸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값싼 것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종종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은 또한 짐승들을 팔고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이러한 제사용 짐승들의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이 종교적인 부정한 돈벌이가 되었던 겁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15절로 17절을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주 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셨죠. 저는 빈혈 환자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미술가들은 그분이 진정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 같은 같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자들은 시편 69편 9절에 있는 그 구절을 기억합니다. 이 시편 구절은 신약에서 17번이나 인용이 되는데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의 여섯 구절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0절, 19장 28절, 29절에 다시 인용이 됩니다. 아주 자주 인용되는 그 시편은 시편 2편, 22편, 89편, 110편, 118편 이런 시편들이 인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절로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본문에서 헐다라고 사용하신 이 단어는 헬라어로 루오인데 그 의미는 매듭을 풀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육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신 것이죠.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때까지도 짓는 중에 있었고 이미 46년 전에 짓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헬라어의 특별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데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했을 때 성전으로 사용된 단어는 성전 전체를 의미하는 히에론이었습니다. 또 정확히 말을 해서 예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성전 바깥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19절에 사용하고 또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반복한 단어는 성전 내부를 언급한 나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육체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주께서 이 성전을 허물 수 있을 그렇죠. 이 성전을 허물 수 있을 것인지를 물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성전된 몸을 의미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만일 이 성전을 헐면 당신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용하신 헬라어 에게이로는 요한이 그의 복음서에서 다섯 번 사용하는데 이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깨우다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이것은 죽음으로부터 깨어남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에 똑같은 단어를 네 차례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며 또한 성도들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생명이 회복될 때에도 사용되었어요. 이것은 깨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로라는 단어에서 알아야 할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이 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아야 될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의미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그 당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분의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22절 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직 이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장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23절부터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는 3장으로 가서 읽어야 되는데 이 모두는 유대인의 그 유월절, 그러니까 그 절기 있잖아요. 이 절기 때 되어진 그러한 귀한 일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나중 내용, 그러니까 2장의 요 뒷부분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다음 시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주는 책 레스카터의 내 안의 그리스도와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